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쭉 강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책 전체를 포함해서 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느새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구원은 죄가 되는가? 은혜의 구원,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 구원을 우리가 믿거나 전할 때 그것이 죄가 되는가 하는 제목이 좀 질문이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본문을 나중에 살피게 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인간 사회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문화라는 것이 있고 사회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거듭되는 방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 전통이라는 것이 굳어지면은 그것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통은 안 지켜도 좋다 하고서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은 반발이 일어나죠. 늘 해오던 것인데 뭐 구태여 바꿀 필요가 있는가? 이대로 편하고 좋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 LA 있을 때 그 미국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상당히 뭐 좀 큰 편이었죠. 근데 거기에 그 음악 프로그램이 아주 다채롭고 전문성이 있는 수준 높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성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성이 들어오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죠. 여러 가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멤버들도 많고 거기 뭐 헐리우드 장로교회인데 헐리우드가 가깝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배우라든지 뭐 극작가라든지 뭐 은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인몰브 되니까 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어떤 때는 성경도 그냥 이 책 전체를 그냥 외워요. 그래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성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아주 멋지게 제시를 해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반대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출석률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결정 내리냐면, 일부와 2부로 나누자. 그래서 1부는 전통적인 traditional 한 것으로 하고, 2부는 contemporary. 그러니까 뭐, 현대적인 복음성을 집어넣은 예배를 보자 해서 1, 2부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찬송가 하나 때문에 같이 예배를 보던 회중이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큰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반대한 까닭은 또 이 유대교의 전통 문화를 바울이 무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항상 해오던 그런 종교적 관습들을 하루아침에 그럼 다 버리라는 말이냐? 그럼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로 유대민족들이 그것을 지켜오고 그것을 종교문화의 관습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다 그러면 무효가 된단 말이냐? 지금까지 뭐 헌일을 했다는 뜻이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으면 바꾸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율법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율법 준수라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이방인 죄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 죄인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구별짓는 것이 있는데 구별도 되어야 하고 그것은 율법을 가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나쁜 짓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했던 것입니다. 유대계 전통에 의하면 그들과 접촉을 하면 의식적으로, 의식상으로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고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 규례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하는 방어벽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주장은 이중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온 종교 전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 특징, 유대인들의 그 아이디를 소멸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바울이 율법 자체의 유효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금기로 삼고 있는 규정들을 상관하지 않아도 좋다 제쳐놨기 때문이죠. 그게 역시 율법을 무시하는 죄악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7절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칭의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칭의 구원을 받는 것이 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어요? 칭의란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해야 되겠죠. 즉 죄인으로 있다가 의인으로 드러났다 이래야 말이 되겠죠. 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거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17절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그 말을 바울이 듣고서 그들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그럴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바울의 반대파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칭의 교리를 듣고서 비방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가르치면은 비방을 받습니다. 비난을 당해요. 비판을 받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느냐 하면 반법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요. 반법주의가 무엇인지 대체로 여러분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들려요. 율법의 행위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무법자가 되지 않느냐? 율법의 행위가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과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는 우리일 텐데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율법 준수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 뭐가 다르냐? 그 사람도 그냥 율법 없이 구원 받으면 우리와 똑같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처럼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이니까 결국 반법주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율법이 칭의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 율법 무용론이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방종을 일삼을 텐데 이방인의 타락한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냐 이거죠.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 당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탁 조제도 하고 거기서 뭐 돼지고기를 먹든지 뭐 껍질 없는 음식을 먹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유롭게 식탁 조제도 하고 유대인의 어떤 신분 표식에 해당하는 것들의 성경을 쓰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빙자해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인가? 결국 그리스도가 죄를 저장하시는 분이라는 말인가 그거죠. 그들의 그 비난을 뭐 이해하시겠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은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냥 뭐 이렇게 세워져 있던 거 그냥 헐어버리고 따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그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이 헐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칭의군을 받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헐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이 표현은 허문다는 것은 막힌 담을 허문다는 뜻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관계된 표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거기 이제 담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이방인의 지역을 넘어가면은 사형이다 그런 표시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러한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돌을 발견을 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넘지 말라 그렇게 뚜렷하게 구분을 했단 말씀이죠. 그 담을 허는 것 이제 그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이 들어가는 지정된 구역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담을 허시고 그 법조문으로 규정이 됐던 것을 폐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한 인종,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하나님이 의지하셨던 한 민족, 한 가족, 한 백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양쌍방에 화해가 안 되고 원수로 여겼던 자들이 화평하게 되는 그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식 규정과 같은 의식법 때문에 유대인은 이방인을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더러운 자가 다 깨끗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도 그쳐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자신의 죄 없는 상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대속의 형벌을 받고서 그것을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식사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먹고 먹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같이 다 먹었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는 사실을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유태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떴단 말이에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따끔한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러면 유대인의 관습과 풍습을 따라서 살란 말이냐? 예. 복음의 핵심이 그런 것이 아닌데 둘 하나를 만들고 화평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꾸짖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셨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은 어떻게 되는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만민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죠.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담을 쌓아버리면은.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플러스 nothing이 아니고 예수 플러스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가 아니죠. 또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할 칭의 구원이고 은혜 구원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자신을 율법에 어떻게 정죄 아래 두는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나 자신을 놓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율법에 있다가 그리스도께 옮기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했다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물론 돌이켰을 줄 믿어요. 근데 율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믿고 사는 것이 은혜 구원이라고 하면은 당장 반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반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면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자, 반법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안티노미안이즘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반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법주의는 은혜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 구원을 믿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불법자라는 비난이에요. 은혜 구원을 오해한 것이죠. 은혜 구원을 가르쳤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법자였습니까?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죠.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은혜 구원을 가르치는데 율법 폐지론자다, 뭐 율법 무용론자다, 뭐 혹은 반법주의자다 이렇게 비난을 할까요? 이들은 어떻게 했든지 율법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자꾸 율법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가져와서 그 조문으로 조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런다. 그것으로 또 교회였던 전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일단 훈련시키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받는다. 그렇지만 그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을 하려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야 된다 말이죠. 말을 바꾸면은 칭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화는 율법에 명시된 도덕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도덕법을 싹 빼고 나머지 의식법이나 시민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율법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지만 지킬 필요가 없지만은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런 도덕법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도덕법을 성취하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도 다 성취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19절 20절을 보면은 자신이 바울 자신이 율법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신뢰하면서 산다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거나 율법의 도덕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울은 율법 시스템 전체로부터 탈피해서 거기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새로운 언약 백성의 신약 백성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구약 시스템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자꾸만 율법에 집착합니까? 율법 준수라는 종교적 관습이 몸에 배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전통에 매여 삽니다. 전통적인 것이 그런 가치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후세에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다른 것들을 첨가시키는 전통들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눌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연스럽고 가식적이지 않고 훨씬 더 솔직해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종교적인 어떤 위선이나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오직 주 예수만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에 따라서 살면 율법으로 경건해지려고 애를 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신앙생활에 깊이가 있고 발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대체로 보면 그렇죠. 10년 전에 알았던 그분이나 15년 전에 알았던 그분이나 오늘에 와서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지 않다. 교회 뭐 성도들의 발전이 없다. 뭐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전통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만든 규칙과 전통적으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구원을 안 받았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에 익숙해서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발전이 있을 수 없죠. 어제나 오늘이나 꼭 같은 쳇바퀴를 돌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저 오늘, 지난주나 오늘이나 그냥 우리 기도에서 다 드러나요. 기도는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기도는 그 사람의 내면 생활의 고백입니다. 그냥 녹두리 기도가 많잖아요. 그냥 눈물 기도가 많고 한탄 기도가 많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승리의 생활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못하고 날마다 그러면 죄짓고 날마다 그러면 제대로 되는 거 없고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의 얼매에서 개인 경건에만 길을 쓰고 그것도 율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전진하고 있다는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사는 이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오히려 피곤해요. 왜 그래요? 세상에서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더 그냥 신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하느냐 이 말이죠. 교회 오면 스트레스가 더 많지 않습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걸어놓고서 사랑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는 왜 걸어놨을까? 이 떼버리십시다, 이런 거. 그저 미운 사람 많고 미운 사람이 없다고도 생겨요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뭐 와서 그냥 간구하는 건 하나님께 그냥 내 복 주십시오. 내 복은 이제 맡겨놨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이해를 하고 교인상을 하니까 이거 안 돼. 하나님 제 복은 뭐 제쳐 주시고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옆에 성도 복 좀 주세요. 예. 그게 정상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일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이 납니다. 여야 그게 뭐니? 주님 제가요. 아, 그 몇 달 동안 그 끊어지지 않던 죄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는 십자가의 승리의 맛을 보고서 사는구나. 계속 그렇게 살거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나. 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일은 또 요 문제를 제가 해결했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있고 무릎을 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옆에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감격이 있어야 크리스천 라이프에 생명이 있고 생기가 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잘할 일이 없죠. 와서 그냥 싸움하는 것만 배워요. 목사로서 뭐 목사 비판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평신도 뭐 저는 그 말 싫어하는데 뭐 평평한 평자 쓰잖아요. 목사는 뭐 고신도예요. 뭐. 근데 목사들 그 뭐 사회생활 뭐 하시고 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신학교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와가지고 그냥 그 젊은 나이죠. 그 나이 와서 뭐 회중들 아니 회중들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들 하고 인생의 역전을 겪은 사람들 그야말로 삶의 시련이 뭔지 아시는 분들 잔뜩 앉아 있는데 그분들 앞에서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고 뭐 그 말을 안 하고 조금 설교 좀 비판 오면 그냥 권위 내세우고 말이야 감히 말이야 평신도가 목사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이런 식의 막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죠 아마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옛날엔 그런 분들 뭐 상당히 많았죠.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만이 아니고 성화도 모두 율법이 없이 받는 것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걸 좀 잘 확지하고 살아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구원처럼 한 번 믿고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만은 그래서 칭의처럼 단변에 영원히 받지는 않아요. 그래도 원리는 마찬가지군요. 그 원리가 뭐냐면 칭의 구원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근데 성화도 칭의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은혜 구원은 너무도 자유로워서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다 거슬려요. 그게 도대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죄를 저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주의 성수를 해야지 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다고 주의를 빼먹고 이제 그런 것을 자꾸 하게 되면 이제 그 율법의 눈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게 거슬려요. 아주 상당히 거슬린다고요. 주일날 돼 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 그냥 아무도 안 와. 해버리면 그건 이제 제 말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와요? 예? 골이 뻑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와서 앉아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내주셔서 예? 두통이 싹 없어지게 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억지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완전히 율법적인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막 고통을 참고 이렇게 나갔더니 정말 머리가 깨끗해지더라. 또 이런 간증을 해요. 그럼 또 사람들이 아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따라가. 이게 도대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의 이런 감동을 쉽게 받거든요. 받지 말아야 할 감동이 있어요. 받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고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닌 것을 놓고 은혜 받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성경과 어긋나는 말들이 잔뜩 있는데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손뼉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거든요. 이런 말은 너무나 남용하는 것 같습니다. 성화도 칭의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신뢰할 때 계속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아무리 그것이 그런 것이 은혜의 구원으로 사는 것이 죄를 저주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단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신민법이었고 의식법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회법이었어요. 신정정치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시스템 하에서 신정정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법규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새 백성의 말은 우리가 신약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 구약교인 같아요. 율법에 따라 크리스천의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항상 실패합니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십살이 율법적이 되고 교회 안에는 더 많은 규칙과 더 많은 전통과 더 많은 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런 전통에 따른 규범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통제되고 있어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잘 적용하면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신자다. 믿음이 좋다. 그런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까지도 의심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충성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거 하나님께도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예? 예수님께도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가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이 아닌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같은 희생을 우리가 멸시하게 하는 셈이 되지 않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것이 심각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직 주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남이 뭐라고 그러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칭의 구원의 에센스는 뭐냐면은 모세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모세법에 나오는 도덕 규범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법을 포기하는 것이 거룩한 성화, 크리스천 라이프, 예수님을 담는 그 삶의 지름길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아무 질서도 깨어지고 그 문란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법에 의존해서 사는 삶을 고집하게 되면은 여러분 굉장히 낮은 수준의 크리스천 삶을 살게 됩니다. 모세법은요 엄격하지만은 그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준이 비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높은 수준으로 살 수 있어요? 십계명 못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 많은 조문들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없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당연하지 그거야. 그러나 나의 멍에는 쉽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십계명에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죠.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여덟째 계명을 내가 완전하게 지킨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필요도 없고 법은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안 했으면 된 거예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건 100점이에요. 그러나 신약 백성은 이런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 도둑질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이건 십계명의 제한점이죠. 십계명 거기서 끝나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핀이 더 높은 수준입니까? 도둑질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준을 가지고 산다면 도둑질을 한다는 걸 생각 엄두도 안 내죠. 이렇게 되면 여덟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모세의 계명에서 내가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해야만 율법이 요구하는 상한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헌금의 신뢰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로 교회에 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하지 않고 오시다가 딴 데다 넣고 오신 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야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1조는 자기 교회에 해야 한다고 배웠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저기 해외에 나가서라도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본교회에 보내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파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한국에다 계속 송금을 하더라고요. 우리 세길교회에서는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11조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매달 바치면 끝이죠.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어저께 11조 했는데 이번 주에 또 11조 하고 지난 다음 주에 또 11조 하고 아니죠.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11조 한 달에 뭐 여러 번 하는 분은 계세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는 규정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수입이 확 준다고 생각하겠죠.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럴지 모릅니다. 수입이 줄을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아마 제 책에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억지 헌금을 한 거니까 그 수입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11조 하던 분들 11조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그럼 그 다음에 11조는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일반 헌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헌금이 싫었겠죠. 아니죠. 11조라는 것은 뭐예요? 10을 대표한다고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헌신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상징해서 표현할 뿐이에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쳐야 할 것은 다 바쳐야겠죠. 어디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교회 헌금이 줄든지 인분들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신약교회 수준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 예, 당연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사역을 하는 여러 단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웃의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해야 할 일도 있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갑자기 돈을 써야 할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위주의 헌금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즐겨받으시고 복을 내리신다 하는 그런 그릇된 헌금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방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 되면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느냐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위주의 헌금을 강조하면 그렇게 못할 경우 특별히 11조의 경우 죄책감을 느끼죠. 지난 달에도 빼먹었는데 저는 뭐 11조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교인들 중에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번에 목사님 수입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빼먹었는데 아 그렇다고 하니까 집안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네요. 애가 뭐 몸살이 자주 나고 뭐 이런 그 이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주로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교회 적응이 잘 안 되신 분들 한국식으로 하니까 그런 분들이 참 어떻게 설명해야 참 모르겠어요. 예? 위로를 하지 격려를 해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것은 좀 가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나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할 크리스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에요. 이거 죄입니다. 그 자유를 빼앗는 것이에요. 교회 위주의 헌금은 굉장히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깥 사람도 그러겠지. 아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새길교회 맨날 돈이 없지 않소? 목사 월급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떤 목사님 그래. 헌금은요 그냥 참기름 짜듯이 짜면 나오게 돼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교회 건축 안 한다고 그래. 교회 건축 돈이 있어야 그런 거 하죠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농담 같은 소리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인 십일조를 강조하면 교회가 부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을 만지게 되면 타락해요. 최근에 미대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읽으셨을 것 같은데 한 대인교 목사가 퇴직금으로 300억을 받았대요. 그 중에 100억은 캐시였답니다. 이야 이거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3억도 거금인데 도대체 목회자가 그런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성경 어디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에 그런 잔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악한 일이에요. 돈이 돌아서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으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식의 폐습은 교회를 결국 망치게 할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자원 헌금이라야 합니다.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서서 청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럼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세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만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의 믿음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모세법은 신약 백성을 위한 경건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신약 성경에도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던데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그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나가면서 적절한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준수를 하려다가 결국 어떤 삶으로 끝내느냐 하는 것을 제가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모세법에 철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자로다 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우 불경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량한 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자부하고 그 뒤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리기에 차서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바울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도움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 후에 무엇에 의존해서 살았습니까? 율법의 도덕적 규범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과거의 바리새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죠. 앞뒤를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화이트워시 했다고요. 구약에 보면은 시체에게 몸이 닿거나 혹은 이 그 무덤에 이 접촉이 되면은 그것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없도록 밤에 다니다가 같은 데 무덤인데 모르고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몸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을 행해야 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얗게 색칠을 하게 했어요. 그 닿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회칠한 무덤인데 내가 말하는 골자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있고 마른 뼈들이 있다. 그게 바로 너희들이라고. 겉으로는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존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 속은 썩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리라. 위선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시죠. 복음 위의 것들이 나와 우리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칭의군의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 전통이나 율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것들에 붙잡히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이러한 종교적 편견과 그릇된 종교 문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원합니다. 아멘.